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 사법당국이 중국 통신장비 제조업체 화웨이의 멍완조 최고 재무책임자와 계열사 등을 금융사기 등으로 기소했습니다. 미 법무부는 어제 화웨이와 관련해 뉴욕주 법원에 13건, 워싱턴주 법원에 10건의 혐의로 각각 기소장을 제출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법무부는 뉴욕주 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멍완조우 최고 재무책임자 등에 대해 금융송금사기와 대이란 제재 위반 등을 적용했습니다. 또 워싱턴주 시애틀 법원 등에 제출한 소장에서는 화웨이 자회사 두 곳이 미 이동통신업체 T모바일의 로봇 기술을 훔친 혐의 등이 적용됐습니다. 이날 법무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는 매튜 휘터커 법무장관 대행과 크리스토퍼 레이 연방수사국 국장, 커스텐 닐슨 국토안보부 장관 등이 참석했습니다. 한편 경상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은 멍완조우 최고 재무책임자에 대한 체포영장을 즉각 취소하고 중국 기업에 대한 부당한 압박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류호 국무원 부총리가 이끄는 중국 정부 대표단이 미국과의 무역 협상을 위해 어제 워싱턴에 도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류호 부총리와 이강 인민은행 총재, 닝지저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부주임 등 중국 대표단이 내일부터 이틀간 열리는 무역 협상을 위해 미국에 도착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 측에서는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무역대표부 대표와 스티븐 무누신 재무장관, 윌버 로스 상무장관 등이 협상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무누신 재무장관은 어제 백악관에서 기자들에게 이번 협상에서 상당한 진전을 이룰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무누신 장관은 또 합의가 이행되도록 확실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이번 협상에서는 지식재산권 보호와 강제 기술 이전 중단, 합의사항 이행 등이 핵심 의제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야권의 대통령 퇴진 운동 등으로 정국 혼란에 빠진 베네수엘라의 국영 석유 회사에 대해 제재를 단행했습니다. 스티븐 무누신 미 재무장관은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베네수엘라 국영 석유 회사인 페트롤레오스 대 베네수엘라의 미국 내 자산을 동결하고 이들의 수익이 베네수엘라로 송금되는 것을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무누신 장관은 이번 조치가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이 베네수엘라의 자산을 더는 남용하지 못하게 하고 베네수엘라 국민을 보호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마두로 대통령은 이날 텔레비전으로 중계된 연설을 통해 베네수엘라의 이익을 지키는 데 필요한 강력한 상응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워싱턴 VOA 세계 뉴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과 아프가니스탄 무장반군 탈레반이 내전 종식과 평화 협상을 위한 원칙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잘메이 할릴자드 아프가니스탄 주재 미국 특사는 어제 뉴욕타임스 신문과 인터뷰에서 미국과 탈레반이 평화 협정의 뼈대가 될 원칙에 합의했다며 양측은 협정으로 구체화해야 할 초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할릴자드 특사는 지난 21일부터 엿새 동안 카타르 도하에서 탈레반 측과 협상을 벌였습니다. 이 협상에서 탈레반은 아프간이 국제 테러 조직의 근거지로 이용당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고 할릴자드 특사는 밝혔습니다. 할릴자드 특사는 또 아프간 정부와 대화에 임하고 지속적인 정전에 동의하면 미국도 철군에 동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란이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을 중단하라는 미국과 유럽연합의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아미르 하타미 이란 국방장관은 오늘 이란 타스님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적들은 이란의 미사일 역량을 제거해야 한다고 말하지만 우리의 미사일 역량은 타협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해왔다고 말했습니다. 알리 샴커니 이란 최고 국가안보회의 사무총장도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란은 탄도미사일 사거리를 원하는 만큼 늘릴 수 있는 기술이 충분하지만 탄도미사일은 방어용이기 때문에 사거리를 확장할 뜻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로버트 뮬러 특별검사의 러시아 스캔들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매튜 휘터커 미 법무장관 대행이 밝혔습니다. 휘터커 대행은 어제 백악관에서 수사에 대한 완전한 보고서를 받았으며 뮬러 특별검사로부터 최종 보고서를 전달받기를 고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러시아 스캔들 특검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었더라고 공식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박형주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29일 화요일 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진행의 김현숙입니다. 자율주행 자동차가 시속 100km로 달려도 안심할 수 있습니다. 로봇이 집도하는 원격 수술도 문제없고요. 영화를 내려받게 하는 데는 1초면 충분합니다. 자, 5세대 통신이라고 불리는 5G가 가져올 미래 모습인데요. 인류의 삶에 혁신을 몰고 올 5G 기술의 상용화를 앞두고 현재 각국 정부와 기업이 경쟁에 열을 올리고 있죠. 자, 이런 가운데 유럽에서도 인터넷 사용 인구가 꾸준히 늘고 있는 걸로 나타났는데요. EU 통계기구인 유로스타트의 통계에 따르면 EU 28개 회원국의 16살에서 74살 국민 가운데 85%가 인터넷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0년 전에 57%, 지난 2012년에 73%에 비해서 크게 늘어난 수치인데요. 특히 덴마크의 경우 인터넷 사용률이 98%에 달했고요. 영국, 독일, 스웨덴 등도 인터넷 사용자 비율이 90%를 넘었습니다. 반면 불가리아는 응답자의 65%만이 인터넷을 사용한다고 답해서 가장 비율이 낮았죠. 인터넷 사용 목적으로는 이메일 주고받기가 가장 높았고요.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정보 찾기, 소셜미디어 이용 등이 그 뒤를 이었는데요. 이처럼 인터넷은 이제 인간의 삶에서 뗄래야 뗄 수 없는 존재가 되고 있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과 세계 소식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에 이어서 이야기 미국사 준비되어 있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소식입니다. 아침을 맞은 이곳 워싱턴은 현재 1도로 구름기 난해 보이는데요. 북한은 내일 막다가 오후부터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7도에서 0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4도에서 11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북 밭바다에선 1에서 2미터를 일겠고 서해북 밭바다는 0.5에서 1.5미터를 일겠습니다. 지역별 기온 알아보죠. 먼저 평양은 영하 5도에서 6도, 신의주는 영하 6도에서 4도 기온 분포 예상됩니다. 개성은 영하 7도에서 7도, 함흥은 영하 7도에서 11도, 끝으로 청진 지역은 영하 5도에서 6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네, 날씨 알아봤고요. 노래 한 곡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윌리 넬슨이 부릅니다. 나 때문에 힘들었다면 미안해요. 당신은 항상 내 마음에 있어요. 라고 내라는 Always on my mind 첫 곡으로 들어보시죠.
'Maybe I didn't love you quite as often as I could have. And maybe I didn't treat you quite as good as I should have. If I made you feel second best, girl, I'm sorry I was blind. You were always on my mind. You were always on my mind. And maybe I didn't hold you all those lonely, lonely times. And I guess I'm so happy that you're mine. Little things I should have said and done, I just never took the time. But you were always on my mind. You were always.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박영서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미국 법무부가 중국 최대 통신 장비 업체인 화웨이사와 멍안저우 화웨이 부회장 겸 최고 재무 책임자를 영업기밀 탈취와 금융사기 등의 혐의로 전격 기소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전국 혼란을 겪고 있는 베네수엘라 국영 석유 회사에 대한 제재를 단행했습니다. 그래서 미국과 아프가니스탄 탈레반이 평화협정의 뼈대에 합의했다는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첫 소식 보겠습니다. 미국 법무부가 중국 최대 통신 장비 업체인 화웨이사를 기소했군요.
네, 매튜 휘터커 미 법무장관 대행이 28일 법무부 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화웨이사 또 멍완저우 화웨이 부회장 겸 최고 재무 책임자에 대한 기소를 전격 발표했습니다. 영업기밀 탈취, 금융사기 등의 혐의가 각각 적용됐는데요. 휘터커 법무장관 대행 발표 내용 들어보시죠.
First, I am announcing that a grand jury in Seattle has returned an indictment that alleges 10 federal crimes.
네, 워싱턴주 대배심과 뉴욕주 검찰 당국이 화웨이사, 화웨이사 자회사, 멍완저우 부회장 겸 최고 재무 책임자를 각각 기소했다고 설명했는데요. 워싱턴주 대배심은 화웨이사가 미국의 이동통신사인 티모빌사의 기밀을 훔친 혐의 등을 적용해서 화웨이사를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티모빌은 지난 2014년 이 자사의 로봇 기술을 화웨이가 탈취했다면서 화웨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네, 자 뉴욕주 검찰 당국의 기소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네, 뉴욕주 검찰 당국은 화웨이를 비롯해서 홍콩에 있는 스카이컴테크, 또 미국에 있는 화웨이 디바이스 등 자회사 두 곳, 또 멍완저우 부회장을 기소했는데요. 이들에게는 위장 기업을 이용해서 이란에 화웨이 제품을 수출해서 미국의 대이란 제재를 위반한 혐의, 또 금융 사기 등의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이 멍완저우 부회장이 캐나다에 있죠?
맞습니다. 멍완저우 부회장은 지난달 1일 미국 요청으로 이 캐나다 밴쿠버 공항에서 전격 체포됐는데요. 멍 부회장이 캐나다 법원에 신청한 보석이 받아들여져서 지금 캐나다에서 가택 연금 상태에 있습니다. 앞서 미국 주재 캐나다 대사의 말을 인용해서 조만간 미국 정부가 멍 부회장의 신병 인도를 요청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휘터커 법무장관 대행은 멍 부회장의 송환을 기획하고 있다고 말해서 이를 확인했습니다.
네. 자, 현재 중국 정부는 미국 법무부의 기소 발표에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네, 즉각 성명을 내놓고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경상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9일 중국 외교부 홈페이지에 올린 성명에서 미국이 최근 중국의 특정 기업을 모욕하거나 타격을 가해서 정상적이고 합법적인 경영활동을 말살하려고 한다면서 그 배후에 강력한 정치적인 의도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미국과 캐나다가 인도 조약을 남용해서 중국 국민을 이유 없이 강제 조치했다면서 멍완저우 부회장의 신병 인도 요청을 하지 말라고 요구했습니다.
네, 자 중국 정부는 그간 멍 부회장을 체포한 캐나다에도 불편한 감정을 숨기지 않고 있죠.
네, 중국을 방문 중이었던 캐나다인 3명이 멍완저우 부회장 체포 후에 중국 사법당국에 각각 체포되거나 사형을 언도받는 일이 있었는데요. 중국 당국은 국가 안보를 위협한 혐의를 들고 있지만 멍완저우 부회장 체포에 따른 보복 조치라는 관측이 많습니다. 경상 대변인은 이날 성명에서 캐나다에 대해서 멍완저우 부회장을 즉각 석방하라고 촉구하고 중국 정부는 중국 기업의 합법적이고 정당한 권리를 지킬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기소된 화웨이 측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네. 화웨이도 미국 정부가 화웨이를 기소한 데 대해서 유감을 표명하는 성명을 내놨는데요. 아무 잘못이 없다면서 기소 내용을 부인했습니다. 화웨이사는 멍완저우 부회장이 체포된 후에 미국 사법당국과 접촉을 시도했지만 아무 이유 없이 거부당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네. 곧 미국과 중국 간 고위급 무역 협상이 워싱턴에서 열릴 예정인데요. 이번 일이 어떤 파장을 미칠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30일부터 이틀 동안 워싱턴에서 미국과 중국 간의 장관급 무역 협상이 있는데요. 세라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이번 일과 미중 무역 협상은 전적으로 별개라고 강조했습니다. 화해 기소가 중국 정부가 금융사기나 영업기밀 탈취 등의 범죄 혐의에 개입했다고 비난하는 게 아니라는 건데요. 하지만 마크 워너 상원정보위원회 부위원장은 중국의 어떤 대기업도 중국 정부 또 공산당으로부터 독립적이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자, 지금 중국 측 무역대표단이 미국에 왔습니까?
네, 류허 국무원 부총리가 이끄는 중국 정부 대표단이 28일 워싱턴에 도착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네.
예, 중국 관영 신화통신이 류허 부총리 또 이강 인민은행 총재 등으로 꾸려진 중국 대표단이 이 고위급 무역 협상을 위해서 미국에 도착했다고 전했습니다.
자, 미국 측 대표단은 어떻게 구성됩니까?
네, 미국 쪽에서는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무역대표부 대표를 단장으로 스티븐 무느신 재무장관, 윌버로스 상무장관, 레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 등이 협상에 참여할 예정인데요. 무느신 장관은 28일 이번 협상은 지식재산권 보호, 강제 기술 이전 중단, 또 합의사항 이행 등이 핵심 의제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상당한 진전을 이룰 걸로 기대한다고 말했는데요. 하지만 지난주 윌버로스 상무장관은 타결까지는 갈 길이 멀다고 발언하는 등 엇갈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화해 기소라는 변수가 발생하면서 미중 무역 타결 가능성이 더 불투명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구초론의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 정부가 베네수엘라에 대한 제재를 단행했군요.
네, 미국 정부가 베네수엘라 국영 석유기업인 PDVSA에 대해서 제재를 단행하기로 했습니다. 존 볼튼 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보좌관 또 스티븐 무느신 재무장관이 28일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를 발표했는데요. 볼튼 보좌관 발표 들어보시죠.
We're going to announce sanctions against Petróleos de Venezuela, Sociedad Anima, or PDVSA, as it's known by.
네, 볼튼 보좌관은 미국 행정부는 베네수엘라의 합법적 기관인 국회의 후안 과이도 의장을 베네수엘라의 임시 대통령으로 인정키로 했다고 설명하면서 베네수엘라 국영 석유 기업인 Petróleos de Venezuela (PDVSA)에 대한 제재를 단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볼튼 보좌관은 베네수엘라 국민은 그동안 충분히 고통을 겪어왔다면서 이는 베네수엘라 국민을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제재가 부과되는 겁니까?
네, 스티븐 무느신 재무장관은 PDVSA의 미국 내 모든 자산이 동결되고 또 미국인과의 거래도 동결된다고 밝혔습니다.
네.
예, 또 PDVSA의 미국 내 자회사인 시트코가 기업을 운영할 수는 있지만 이 수익을 마두로 정권에 송금하는 건 허용하지 않는다고 말했는데요. 무느신 장관 발표 직접 들어보시죠.
Today, Treasury took action against Venezuela's state-owned oil company PDVSA to help prevent the further.
네, 무느신 장관은 이번 조치는 니콜라스 마두로 정권이 베네수엘라의 자산을 남용하지 못하게 하고 또 베네수엘라 국민을 보호하게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정부는 니콜라스 마두로 정권을 상대로 모든 외교적, 경제적 수단을 동원해서 압박에 나서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마두로 정권이 과이도 임시 대통령이나 민주적으로 선출될 정부에 신속히 통제권을 넘기는 게 미국의 제재를 완화하는 길이 될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미국 정부가 본격적으로 마두로 정권 압박에 나서는 거군요.
네, 베네수엘라는 세계 최대의 원유 매장량을 보유한 나라로 알려져 있는데요. 한때는 남미 최대의 부국이란 소리를 듣던 나라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지난 2014년 이후에 국제 유가가 하락한 데다가 이 마두로 정권의 선심성 대중영합주의 정책, 이른바 포퓰리즘 정책과 또 막대한 정부 지출, 무분별한 화폐 발행 등으로 이 상상을 초월하는 물가 상승, 그리고 최악의 생필품 난을 겪고 있는데요.
네.
예, 이런 가운데 지난 10일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이 다시 취임하면서 마두로 정권 퇴진을 요구하는 국내의 목소리가 고조됐습니다.
네, 미국 정부는 지금 후안 과이도 국회의장을 지지하고 있는 거죠.
네, 지난 23일 베네수엘라에서는 과거 민중봉기로 독재 정권을 무너뜨린 날을 기념해서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있었는데요. 이 시위를 이끈 후안 과이도 국회의장이 스스로 베네수엘라의 합법적인 임시 대통령이라고 선언했고요. 미국 정부는 이 베네수엘라 국민의 손으로 뽑은 유일한 합법기관인 국회의 장인 과이도 의장을 임시 대통령으로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볼튼 보좌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현재까지 21개 나라가 미국의 뜻에 동참해서 과이도 의장을 지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마두로 정부는 미국이 이번 조처에 어떤 반응을 내놓고 있습니까?
네, 마두로 대통령은 이날 국영TV에 나와서 미국이 시트코를 훔치려고 한다면서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그러면서 시트코의 모든 자산을 지키기 위해서 미국은 물론이고 국제법정에서 가능한 법적, 정치적 대응을 할 거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네. 자, 미국과 유럽연합, 중남미, 리마그룹 등이 밀고 있는 이 후안 과이도 베네수엘라 임시 대통령이 또다시 반정부 시위를 준비하고 있다고요?
네, 과이도 임시 대통령은 30일과 오는 2월 2일에 두 차례 대규모 시위를 예고했는데요. 30일에 있을 시위는 베네수엘라 군부가 베네수엘라 국민의 편에 설 걸 촉구하고 동참을 독려하는 시위가 될 전망입니다. 전문가들은 과이도 의장이 권력을 장악하기 위해서는 베네수엘라 군부의 지지가 절대적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는데요.
네.
하지만 현재 베네수엘라 군부는 마두로 정권에 충성을 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가 하면 유럽연합은 오는 2월 3일까지 베네수엘라의 재선거 일정을 발표하라고 요구하고 있는데요. 하루 전날인 2일에 있을 시위는 국제사회의 지지를 과시하는 성격이 될 걸로 보입니다.
지구촌 오늘 마지막 소식입니다. 미국과 아프가니스탄 탈레반이 평화협정 골자에 합의했다고요?
네, 아프가니스탄 평화협정을 구성할 주요 원칙에 미국과 탈레반이 합의했습니다. 잘메이 할릴자드 미 아프간 정책 특별 대표 측이 28일 뉴욕타임스, CNN 등에 밝힌 사실인데요. 실제 협정에 기반이 될 초안을 만든 상태라고 할릴자드 대표가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17년 이상 끌어온 아프가니스탄 전쟁을 끝날 기대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주요 매체들은 전하고 있습니다.
네. 자, 아프간 평화협정 초안 어떤 내용인가요?
네. 우선 탈레반 측은 아프간 지역이 테러 조직들의 구심점이 되지 못하게 약속하고요. 그 반대급부로 미국은 현지 주둔 병력을 철수한다고 보도됐습니다. 아프간 주요 지역에서 휴전도 추진하는데요. 앞서 로이터통신은 18개월 이내에 미군을 비롯한 국제연합군을 아프간에서 빼게 된다고 보다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네, 뭐 굉장히 구체적으로 논의가 진전됐군요.
네, 하지만 아직 뼈대만 세운 단계라서 조심스러운 상황인데요. 할릴자드 대표는 모든 것을 합의할 때까지 아무것도 합의한 게 아니다고 26일 카타르 도하 협상장에서 말했습니다. 휴전과 미군 철수가 모두 논의된 건 사실이지만 최종 결론에 이른 건 아니라고 아프간 소식통이 28일 CNN에 밝혔는데요. 미국과 탈레반 측은 다음 달 말에 다시 협상장에서 만날 예정입니다. 이어질 협상을 통해 평화협정에 도달하기까지는 난제도 많은 걸로 파악됩니다.
네, 어떤 난제가 있는 겁니까?
네, 우선순위에 관한 문제가 큰데요. 탈레반 측은 미군 철수 없는 휴전에는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반면에 미국은 병력 철수를 조건부로 두고 휴전 상황을 봐가면서 진행할 계획이라고 이 소식통이 CNN에 설명했습니다. 탈레반은 미군 철수 먼저, 미국은 휴전 먼저 이렇게 요구가 엇갈립니다.
네, 한쪽의 태도를 바꾸면 평화협정 체결이 무산될 수도 있는 거네요.
맞습니다. 하지만 미국 정부는 이번 협상에 상당히 적극적인데요.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은 미국은 아프가니스탄이 국제 테러 조직을 위한 공간이 되지 않도록 막고 현재의 평화를 추구하며 미군 병력을 귀국시키는 일에 진지하게 임하고 있다고 26일 인터넷 트위터에 적었습니다.
네, 아프가니스탄에 미군이 얼마나 있습니까?
네, 14,000명 정도 현재 아프간의 주요 지점에 있는데요. 미군 단독으로 활동하는 병력은 극소수고요. 대부분은 동맹국들이 함께 참여한 국제안보지원군의 일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네, 자 국제안보지원군 아프간에서 하는 일이 뭔가요?
네, 현재 안정화를 돕는 게 주요 임무입니다. 현재 경찰과 정부군 병력을 훈련시키고 자문도 하고요. 학교나 병원을 세워서 주민 생활을 지원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미군이 아프가니스탄에 가게 된 계기는 뭔가요?
네, 2001년에 발생한 9.11 테러 때문입니다. 미국 본토가 최초로 외부 세력의 공격을 받은 사건인데요. 테러 조직인 알카에다 요원들이 민간 여객기를 납치해서 뉴욕 세계무역센터, 워싱턴 인근 국방부 건물 등에 돌진했습니다. 큰 인명피해와 재산 손해가 났는데요. 조지 W. 부시 당시 대통령이 대응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미군 병력이 알카에다 지도자 오사마 빈 라덴 등이 은신하고 있는 아프간에 진출했고요. 세계의 주요 국가들이 미국을 지지하면서 연합군 병력을 파견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영서 기자였습니다.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드리는 아메리카나우 시간입니다. 김정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최근에 끝난 셧다운, 연방정부 부분 폐쇄로 인한 경제 손실이 30억 달러에 달한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2월 5일 의회 합동연설을 할 예정입니다. 매튜 휘터커 연방법무장관 대행은 뮬러 특검 수사가 마무리 단계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 개인 변호사였던 마이클 코언 씨가 오는 2월 5일 의회에서 비공개로 증언합니다. 미국 서부 워싱턴주가 홍역이 확산하자 주 비상사태를 선포했다는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첫 소식 보겠습니다. 셧다운, 즉 연방정부 부분 폐쇄가 지난 25일, 35일 만에 끝났는데 셧다운이 미국 경제에 미친 손해가 집계됐군요.
네, 의회 예산국 CBO는 셧다운이 미국 경제에 30억 달러에 달하는 손해를 끼쳤다고 28일 밝혔습니다. 이 CBO는 연방의회 입법활동을 돕는 산하기구입니다.
네, 자, 셧다운으로 연방정부 예산 집행이 부분 정지됐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연방공무원 같은 경우 80만 명이 급여를 받지 못했었는데요. CBO는 셧다운 기간 모두 11억 달러 손해가 났는 110억 달러 손해가 났는데 셧다운이 풀리면서 80억 달러는 복구될 테지만 나머지 30억 달러는 복구하지 못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셧다운 기간 급여를 받지 못한 공무원들은 연방의회 조처로 곧 못 받은 급여를 받을 예정입니다.
네, 자, 미국 경제에 30억 달러의 손해가 났다면 경제 성장률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요?
물론입니다. 지난해 4분기 경제 성장률은 0.2%포인트 그리고 올해 1분기 경제 성장률은 0.4%포인트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곧 경제 성장률 통계가 나오죠?
네, 31일에 상무국의 통계국이 발표하는데 이번에 셧다운 손해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30억 달러 손해는 나중에 수정치가 나올 때 반영될 겁니다.
예. 자, 셧다운으로 일부 공무원들이 급여를 받지 못한 것 외에도 민간 부분에 뭐 직간접적으로 좀 큰 영향을 끼치지 않았습니까?
네. CBO는 셧다운이 민간 부분에 미친 2차 영향 통계를 집계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큰 영향을 미쳤다라고 설명했는데요. 가령 뭐 각종 인허가 업무가 전면 중단돼서 민간 부분의 투자나 종업원 고용이 지연됐다고 CBO는 설명했습니다. 한편 CBO는 이번 셧다운이 미국 경제에 미친 모든 영향이 확실하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30억 달러의 손해라면 결코 뭐 적은 액수라고 할 수가 없죠.
그렇습니다. 이번 셧다운이 사실 이 국경 장벽 예산 57억 달러 때문에 시작됐는데요. 셧다운이 끼친 손해가 이 돈의 한 절반 정도 됩니다.
그렇네요.
트럼프 대통령 남부국 국경에 장벽을 세울 예산 57억 달러를 요구하는데요. 하지만 민주당은 한 푼도 배정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네, 자, CBO 통계에 대해서 백악관 쪽에서는 어떤 말이 나왔습니까?
네, 레리 커틀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셧다운이 미국 경제에 영구적인 손해를 끼친 것은 분명히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커들러 위원장 말은 손해가 난 걸 인정하지 않는 건가요?
그건 아닙니다. 손해는 났는데 이 미국 경제 규모를 생각하면 손해가 별게 아니라는 겁니다.
네.
커들러 위원장 그러면서 앞으로 이 경제 상황을 좀 지켜보자고 말했습니다.
네, 자, CBO의 발표에 민주당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네, 민주당 소속인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이 성명을 냈는데요. 이번 셧다운이 수많은 사람에게 고통을 줬다면서 이 또 다른 연방정부 폐쇄 사태를 막을 법안에 트럼프 대통령이 순순하게 서명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성명은 또 연방 공무원들과 가족들이 셧다운 여파에서 이제 회복하고 있는데 이 트럼프 대통령이 또 다른 셧다운 가능성을 들먹인다고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네. 자, 지난 25일에 셧다운이 끝나면서 대통령의회 합동연설 일정이 다시 잡혔다는 소식이 또 있군요.
네. 펠로시 의장이 오는 2월 5일 연방의사당에서 연설해달라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 요청을 수락했습니다.
네, 의회 합동연설을 신년 국정연설이라고 하는데 올해는 이와 관련해서 좀 우여곡절이 많았죠.
네, 원래는 1월 29일에 하기로 예정돼 있었죠. 그런데 펠로시 의장이 연설을 연기하거나 이걸 서면으로 대체해달라고 요청하면서 좀 논란이 있었습니다.
네, 자, 펠로시 의장은 셧다운을 이유로 내세우지 않았습니까?
네, 사람이 부족해서 대통령 경호에 문제가 있으니까 이걸 연기하던가 아니면 다른 걸로 대체해달라는 거였습니다. 이 대통령 국정연설은 연방 상원이 공동 결의안을 내서 대통령을 초청해야지 이뤄집니다. 그런데 지금은 하원 다수당이 민주당이라 민주당이 이 공동 결의안 내기를 거부하면은 사실상 대통령이 국정연설을 할 수가 없습니다.
네. 자, 펠로시 의장이 국정연설을 연기하자고 요청한 것에는 정치적인 목적이 있다. 이런 분석도 있었죠.
맞습니다. 일부 언론은 셧다운 기간에 트럼프 대통령이 국정연설에 나와서 이 국경 장벽 건설 필요성을 미국 시민들에게 설명하는 자리를 만들어주지 않겠다는 목적도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펠로시 의장의 연기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죠.
그렇습니다. 안전에 문제가 없으니까 연설을 그대로 강행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펠로시 의장이 다시 편지를 보내서 결국에 뭐 연설 일정을 취소한다고 통보했었죠.
네.
그러면서 셧다운이 끝난 뒤에 일정을 다시 잡자고 말했는데 결국 뭐 1월 5일 화요일로 연설 일정이 잡혔습니다.
네. 자, 보통 미국에서 1월에 하는 대통령 국정연설 미국에서 상당히 의미 있는 행사 아니겠습니까?
물론입니다. 연초에 대통령이 국가의 주요 현안이나 정책을 설명하는 자리인데요. 하원의장 초청을 받아서 상원 양원 합동회의장에서 열립니다. 전통적으로 하원 본회의장에서 하는데요. 대통령이 직접 의회 의사당에 나와서 국정연설을 하는 건 지난 1913년 우드로 윌슨 대통령 이후에 굳어진 관행입니다.
아메리카 나우 다음 소식입니다. 로버트 뮬러 특검이 러시아 스캔들을 수사하고 있는데 특검 수사와 관련해 중요한 발언이 나왔군요.
네, 매튜 휘터커 연방 법무장관 대행이 28일에 기자회견을 열고 이 중국 화웨이사 기소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특검 수사에 관한 질문이 나왔는데요. 휘터커 대행이 특검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근접했다고 말했습니다. 휘터커 대행 말 한번 들어보시죠.
Right now, you know, the investigation is, I think, close to being completed, and I hope that we can get the report.
네, 휘터커 대행 또 수사 상황에 대해서 충분하게 설명을 들었다면서 수사 결과를 되도록 빨리 보기를 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휘터커 대행이 제프 세션스 전 장관이 경질되면서 대행 자리에 올랐는데 이 특검 수사에 좀 비판적인 말을 했다고 해서 논란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28일 기자회견에서도 이런 논란에 대한 질문이 나왔는데요. 휘터커 장관의 대답 한번 들어보시죠.
I really am not going to talk about open and ongoing investigation otherwise, but you know, sort of the statements that I made were as a private citizen.
네, 진행 중인 수사 상황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겠다면서 논란이 된 말은 자기가 한 개인으로서 한 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세션스 전 장관 후임에 윌리엄 바 전 법무장관이 지명됐는데 바 지명자가 28일 특검 수사에 대한 견해를 밝혔더군요.
네, 바 지명자가 연방 상원이 보내온 질문에 서면으로 답했는데요. 서면 답변에서 특검 수사와 관련해서 지금까지 트럼프 대통령과 상의한 게 전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바 지명자가 이미 인준청문회를 거치지 않았습니까?
네, 이제 상원 승인 절차만 남았는데요. 무난하게 인준될 걸로 보입니다. 바 지명자가 이날 답변해서 이 특검 보고서 공개 여부에 대한 질문에 답했는데 법무부 규정에 따라서 이걸 결정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바 지명자는 또 인준청문회에서는 이 특검 보고서가는 가운데 가능한 한 이 많은 부분을 공개하겠다고 밝힌 바 있었습니다.
네. 자, 그런가 하면 트럼프 대통령 개인 변호사였던 마이크 코언 씨 청문회 일정 증언 일자가 잡혔다는 소식도 있군요.
네. 오는 2월 8일 하원 정보위원회에서 나와서 비공개로 증언합니다.
네. 코언 씨는 한 차례 은회 증언을 연기했었죠.
네. 예, 원래는 2월 7일 날 정부 개혁 감독위원회 청문회에서 공개 증언하기로 했었는데 가족에 대한 위협을 이유로 들고 이걸 연기했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연방 상원도 최근에 코언 씨에게 소환장을 보내지 않았습니까?
네. 상원 정보위원회가 소환장을 보내서 2월 12일에 이 의회에 나와서 증언하라고 요구했는데요. 코언 씨 변호사 측은 이 소환에 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코언 씨가 의회 증언에서 어떤 말을 할지 관심이 집중돼 있죠.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많이 아는 이 코언 씨 증언에서 과연 어떤 폭탄 발언이 나올지 많은 사람이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아메리카나우 마지막 소식입니다. 자, 홍역 때문에 워싱턴 주가 비상사태를 선포했군요.
예, 홍역 환자가 속출하자 제인슬리 주지사가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주지사는 홍역이 전염성이 매우 강하다고 경고하면서 이걸 차단하기 위해서 가용한 모든 자원을 동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워싱턴 주의 홍역 환자가 몇 명이나 나왔나요?
네, CNN 방송 보도로는 27일까지 모두 35명입니다. 그런데 이 비상사태가 발령된 워싱턴주에 접한 오리건주의 이 백신 미접종률이 상당히 높아서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이 워싱턴주에서 집중적으로 홍역 환자가 나온 클라크 카운티가 이 오리건주와 가깝습니다.
네, 홍역은 뭐 공기 중으로도 전파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염성이 아주 강하죠.
네.
홍역에 걸리면 고열에다가 온몸에 발진이 나거나 코가 막히고 눈이 칭얼대는데요. 치료를 받지 않아도 2, 3주 안엔 보통 증상이 사라집니다.
네, 그래도 홍역으로 목숨을 잃는 경우도 있죠.
네, 특히나 이제 애들한테 위험한데요. 미국 전일방통제예방센터 CDC는 홍역에 걸린 아이 1,000명 가운데 한 명이나 두 명이 이 홍역이 가져온 합병증으로 사망한다고 설명합니다.
네. 자, 그런데 미국에서 홍역이 자치료 감췄다는 발표가 이미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CDC가 사실 지난 1978년에 1982년까지 홍역을 완전하게 퇴치하겠다고 했는데요. 실제로 지난 2000년에 미국에서 홍역이 사라졌다는 발표가 나왔습니다. 홍역이 없어졌다는 것은 12개월 이상 연속해서 홍역이 전파되지 않았다는 걸 뜻하는데요. 하지만 그 이후에 홍역은 미국 안에서 꾸준히 발병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지난해에는 미국에서 홍역 환자가 몇 명이나 나왔습니까?
네, CDC 집계를 보면요. 미국 내 26개 주 그리고 워싱턴 DC에서 모두 349명 홍역 환자가 나왔습니다.
네.
이게 2000년 이래 두 번째로 큰 규모였는데 홍역 환자가 가장 많았을 때가 지난 2014년인데 모두 677명이었습니다.
자, 홍역이 원래는 후진국형 전염병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미국 같은 선진국에서 이렇게 홍역 환자가 나오는 이유가 뭘까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그중에서 특히 홍역 예방 백신을 맞지 않는 아이들이 증가한 게 주목받고 있습니다.
네.
이 홍역은 백신을 맞으면 대부분 감염을 막을 수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홍역 백신이 효과가 있는데 왜 아이들에게 백신을 맞추지 않는 건가요?
뭐 종교적인 신념에 따라 그런 사람들도 있고요. 또 그런데 대다수는 이 백신이 자폐증을 불러온다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 이게 근거가 있는 얘기입니까?
전문가들은 이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은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합니다. 하지만 미국 안에서 아이들한테 백신을 맞추지 않는 가정이 점점 늘어나는데요. CDC 집계로는 2018년까지 3년 연속해서 이 백신 접종을 면제해달라는 취약 아동 수가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관련 통계를 보면 두 살 먹은 아동 가운데 어떤 백신도 맞지 않은 아이 비율이 2013년에 0.9%였는데 2017년에 가서 1.3%로 증가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정우 기자였습니다. 계속해서 노래 한 곡 듣고 가겠습니다. 엔야가 부릅니다. 하늘보다 높은 곳에 푸른 카리브해가 있다고 믿는다고 노래하는 캐러비안 블루 들어보시죠.
미국이 보입니다. 세상이 열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듣고 계시고요. 계속해서 이야기 미국사가 방송됩니다.
비오에이 이야기 미국사.
철도 부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중에 노예제 문제가 다시 불거져 나왔습니다.
1853년 국회가 소집되자 네브라스카에 대한 새로운 법안이 검토됐습니다. 북부는 네브라스카 준주로, 남부는 캔사스 준주로 하자는 내용을 담은 이 법안이 바로 캔사스 네브라스카 법안입니다.
노예제에 반대하는 생각을 가진 상원의원들은 이 법안을 비난했습니다.
이 법안은 노예제를 더 확산시키려는 남부의 계획일 뿐이며 스티븐 더글라스 상원의원에 의해 전략적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비오의 이야기 미국사 제24부 1850년대 미국.
상원에서 캔사스 네브라스카 법안을 두고 논쟁이 벌어지자 스티븐 더글라스 의원이 제일 먼저 옹호 발언에 나섰습니다.
캔사스 네브라스카 법안은 캔사스와 네브라스카 준주의 주민들에게 노예제에 대한 결정권을 주게 될 겁니다. 1850년 타협안에 따라 뉴멕시코와 유타 주민들에게도 똑같은 권리가 주어질 거고요. 이 권리는 앞으로 생겨날 준주의 모든 주민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겁니다. 과거의 연방정부는 지도상의 경계선을 따라 노예주와 자유주를 분리시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를 어떻게 경계선으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까? 지리적인 경계선은 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주나 준주의 주민들은 주민들 스스로 결정할 권리가 있습니다. 1850년에 나온 타협안은 앞서 제정됐던 1820년의 미주리 타협안을 대체했을 뿐입니다. 새로운 캔사스 네브라스카 법안은 미주리 타협안이 무효가 됐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캔사스 네브라스카 법안에 반대하는 의원들은 즉각 더글라스 의원의 주장을 거부했습니다. 이들은 1850년의 타협안에 대한 발언에서 더글라스 의원이 정직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1850년 타협안은 사실 유타와 뉴멕시코 주민들에게 노예제 문제를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법안이 앞으로 생겨날 모든 준주들의 주민들에게 같은 권리를 부여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미 합중국 북부에서는 캔사스 네브라스카 법안에 대한 반대가 심했습니다. 여러 도시에서 대규모 공개 집회가 열렸습니다. 집회 참가자들은 더글러스 의원이 노예제에 대한 논쟁을 다시 시작했다고 분노하면서 이 논쟁이 자칫 경제를 해칠 수 있다며 걱정했습니다.
북부 지역 교회 목회자들도 캔사스 네브라스카 법안을 반대하며 하나로 뭉쳤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반대 서명에 참여하고 이를 국회에 보냈습니다. 스티븐 더글라스 상원의원은 목회자들을 비난하며 종교인들이 정치에 관여하지 말 것을 요구했습니다.
남부 지역에서는 캔사스 네브래스카 법안에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남부인들은 이 법안에 대해 큰 관심이 없었고요. 이 법안이 노예제의 명분을 줄 수도 있지만 분쟁의 여지가 있다며 걱정했습니다.
상원에서 캔사스 네브라스카 법안을 둘러싼 논쟁이 한 달 이상 계속됐습니다. 스티븐 더글라스 상원의원은 이 법안이 통과될 것을 확신했습니다.
1850년대 미국은 긴장이 높아가던 시기였습니다. 이전의 미국인들은 대부분 미시시피강 동쪽에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점점 더 서부로 이동했고요. 서부 지역에 정착민들이 늘어나자 여러 지역들이 공식적인 준주로 편입되고 새로운 주로 승격했습니다. 하지만 이 새로운 준주와 주들에서 어떤 법을 시행할 건지, 법은 국회에서 제정할 건지, 아니면 현지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투표를 통해 결정할 건지 모든 게 불분명했습니다. 서부 지역에서도 가장 큰 갈등은 노예 문제였습니다.
미국에서 노예는 가구나 가축처럼 하나의 재산으로 간주됐습니다. 미국의 많은 지역에서 노예 제도는 합법적이었습니다. 흑인 노예를 소유한 사람들은 서부로 이주할 때 노예를 포함해 전 재산을 가지고 가려 했고, 노예제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노예제가 서부로 확산되는 것을 막으려 했습니다.
미국의 초기 지도자들은 노예제를 없애려고 하면 미국이 두 개로 나눠질 거라 생각했습니다. 초기 지도자들은 타협책을 모색했고요. 적당히 타협하는 쪽이 합중국을 분열시키는 것보다 나은 방법이라고 믿었습니다.
1820년 국회에서 통과됐던 미주리 타협안은 합중국 지도에 가로로 하나의 선을 그어서 선 남쪽은 노예제도가 합법이고 선 북쪽은 미주리주를 제외하고 노예제도가 불법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이런 미주리 타협안이 제정된 지 30년이 지난 1850년, 노예 문제에 대한 또 하나의 타협안이 등장했습니다.
1850년의 타협안은 일부 서부 준주에서 노예를 국가적인 문제로 다루지 않고요. 그 지역 문제로 규정했습니다. 이 타협안은 준주 주민들이 노예제가 합법인지 아닌지를 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했습니다. 하지만 1850년 타협안이 제정되고요. 몇 년이 지난 뒤에 이 법은 국회에서 새로운 논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노예 문제를 결정할 수 있는 주민들의 권리는 1850년 타협안으로 생긴 준주에만 해당되는 겁니까? 아니면 앞으로 생겨날 모든 준주에도 해당이 되는 겁니까? 이 문제를 두고 의원들끼리 아무리 논쟁을 벌여도 답이 나오지가 않으니 답답할 뿐입니다. 1820년 미주리주 타협안과 1850년 타협안으로는 서부의 광대한 땅에서 새로 생기는 주들의 노예 문제에 대해서 아무런 대책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은 캔사스 네브래스카 법안에서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854년 국회는 서부의 광대한 지역에 두 개의 준주를 만드는 법안에 대해 토론을 벌였습니다. 북부는 네브라스카 준주, 남부는 캔사스 준주로 이 세 준주 주민들에게 노예제 채택 여부를 결정할 권리를 갖게 했습니다. 하지만 1820년 미주리 법안이나 1850년 타협안, 그리고 1854년의 캔사스 네브라스카 법안 가운데 어떤 것도 노예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아니었습니다. 비오의 이야기 미국사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함께하고 계시고요. 계속해서 쉽고 신나는 생활 영어 Speak Easy English가 이어집니다.
Hi everyone, I'm Na-young and welcome to Speak Easy. 신나영의 신나는 영어 배워볼까요? 가끔 어떤 판단을 내릴 때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고 근거도 없지만 이 판단이 맞다 혹은 틀리다 하는 감이 올 때가 있죠. 이렇게 본능에서 나오는 느낌, 직감을 영어로 어떻게 표현할까요? Gut feeling. Gut feeling. Gut feeling. Gut feeling. Gut는 신체 부위 배를 뜻하고 feeling은 느낌인데요. 배에서 느끼는 감각, 즉 본능적인 느낌, 직감이란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You should follow your gut feeling and not worry too much. 너무 걱정하지 말고 네 직감을 따라가. When taking exams, I always follow my gut feeling. 시험 볼 때 항상 내 직감을 따라가. I had a gut feeling my friend was lying to me. 친구가 나에게 거짓말하는 것 같은 느낌이 왔어. She had a gut feeling that something wasn't right. 그 사람은 뭔가가 잘못됐다라는 직감이 왔어. 오늘 내용 복습해 볼까요? You should follow your gut feeling and not worry too much. 너무 걱정하지 말고 네 직감을 따라가. When taking exams, I always follow my gut feeling. 시험 볼 때 항상 내 직감을 따라가. I had a gut feeling my friend was lying to me. 친구가 나에게 거짓말하는 것 같은 느낌이 왔어. She had a gut feeling that something wasn't right. 그 사람은 뭔가가 잘못됐다라는 직감이 왔어. 오늘은 gut feeling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Hey everyone, thanks for tuning in. Stay easy and speak easy. Bye!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끝으로 wet, wet, wet의 love is all around. 사랑은 온통 내 주위를 감싸고 있어요. 전해드리며 전이만 인사드리죠. 계속해서 세계 뉴스와 뉴스 투데이 3부가 이어집니다. 많은 애청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진행해 김현숙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I feel it in my toes. Love is all around me, and so the feeling grows. It's written on the wind. It's everywhere I go. Come on and let it show. Whoa. You know I love you, I always will. My mind's made up by the way that I feel. There's no beginning, there'll be no end. 'Cause all my
give mine to you. I need someone beside.